제18장 말씀의 대상.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부분인 말씀의 대상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말씀에는 사역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대상, 곧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이 강할 수 있는가는 말씀의 대상이 어떤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 자신과도 큰 관계가 있겠지만 말씀의 대상과는 더욱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 자신이 최소한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말씀의 대상은 절반 이하의 책임은 져야 합니다. 말씀이 해방되는 일에서 그 책임은 말씀의 사역자가 져야 할 뿐 아니라 말씀의 대상도 져야 합니다.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해방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대상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점들에서 약간의 배움을 갖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을 보기로 합시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또한 말씀의 공급을 얻지 못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로부터도 계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역의 대상 중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있을 때 당신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거나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제한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는 그 말씀이 강하지 못하고 약하게 전파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지혜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비춤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더욱 닫힙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구약의 예언에서 때로 그분은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이 해방될 수도 있고 간수되고 봉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봉함의 의미나 얼마 동안 봉함되었는지를 해석할 뜻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영적 원칙을 말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그에게 봉함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졌으나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봉함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봉함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은 봉함된 이유가 사람의 지혜와 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말씀이 숨겨졌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그런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을 감추십니다. 성경의 한 가지 기본적인 원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에 대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봉해지고 그 후로는 그룹과 화염검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생명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 만질 수 없음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또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함입니다. 당신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봉하십니다. 이것은 엄숙한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지식을 주의할 때 생명은 사라집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슬기를 자랑하며 당신 자신을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당신에 대해 숨겨진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보지 못하는데 설령 당신이 보았다 하더라도 희미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봉함입니다. 주님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서 당신은 반드시 대상의 상태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영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거나 많은 빛과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는 많은 영과 말씀이 필요함을 느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계시를 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고 실제적이고 영적인 것들일수록 더 많은 말씀과 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령 여기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숨기시는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직접 주시지 못할 뿐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올지라도 그 말씀의 사역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청중이 있을 때 전하는 자의 영이 충만하지 않다면 결국 듣는 이가 주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는 이가 필요로 하는 영의 해방이 크면 클수록 듣는 이가 주는 영향도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이에게 큰 해방이 필요할 때 말씀의 사역은 그러한 듣는 이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분명하게 계시된 말씀이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저지하고 그에게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역자의 방면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말씀의 사역자 측면에서 조건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말씀의 대상의 측면에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청중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이 하락하는 것을 즉시 볼 것입니다. 그 사역자가 아무리 강해도 말씀은 하락합니다.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계시를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도 듣는 사람 중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의 사역에 계시가 없거나 계시가 적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체 대상이 어떻게 말씀에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상이 말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청중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슬기 있는 자로 여겨 순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집회에서 당신은 당신의 말이 높이 치솟을 수 없음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배울 때 우리는 말씀이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당신 자신에게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지 않을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도 계시가 나오지 않고 영이 해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대상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은 계시와 빛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대상이 당신을 저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충분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강한 계시나 순수한 계시를 주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조금 교만한 사람이 앉아 있다면 당신의 섬세한 감정은 해방될 수 없고 어떤 식으로 말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영의 느낌은 매우 섬세한 것입니다.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때에만 말씀과 영이 해방되고 성령도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 옳다하고 방관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다면 당신이 말씀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순수하게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들로 그들 자신을 알도록 하나님의 빛 안으로 인도하거나 지성소의 영광을 인식하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교리도 없고 가르침도 없으며 순수한 계시밖에 없습니다. 가령 순수한 비춤과 깨뜨려짐이 있는 상태가 있는데 앉아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영이 닫힌 채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거나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엎드려지려고 하지 않는 내댓 형제들이 있다면 당신은 말씀이 저지받고 조금도 해방되지 못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당신이 사람들에게 공급한 것이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그 말씀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신령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말씀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지혜와 슬기를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사람이 자신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다른 방면인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대상이 온유하면 온유할수록 말씀의 해방은 더 강합니다. 말씀의 대상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말씀은 청중을 땅에 엎드러지게 합니다. 말씀의 대상이 받기를 바라고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그 사람에게 말씀은 빛과 계시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받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도움 주기가 어렵고 도움받기 쉬운 사람일수록 도움 주기가 쉬움을 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영적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은 쉽게 도움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도 그 의미도 거절하고 성경 구절도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빚비추시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비판을 거쳐서 말씀을 그 안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을 때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을수록 주님 앞에서 도움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견해가 없고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사람일수록 그의 영도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사역 또한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도 높습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단순하며 온유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더욱 많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일수록 그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자신의 지혜와 총명이 다 무익하다고 말하는 데 이르도록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3-4년 동안 인도하여 주님의 긍휼을 얻게 하신다면 당신의 총명이 얼마나 당신을 해쳤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 인해 은혜를 얻지 못했음을 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해쳤는지를 모릅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 비로소 그는 지혜가 그를 얼마나 해쳤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목적은 어떤 육체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교만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와 총명한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이고 다른 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는 반면에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어리석음으로 돌리십니다. 이때 우리의 약함은 능력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매우 기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지혜롭지만 또한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주님은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 결과 사람의 약함으로 능력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허물어뜨리시는 동시에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능력은 지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혜를 허물어뜨릴 때 능력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허물어졌는데 어떻게 강하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의 지혜가 무너지면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지혜를 허물어뜨리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 다음에 머무름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지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지혜가 사라지고 더 이상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없으며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로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지혜 안에는 주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나타날 능력의 세 가지 표현이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이 필요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구속받기 위하여 또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구속은 특별히 몸의 구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은 주 예수님이 내 지혜 되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환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계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되게 하셨는데 그 결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내가 직접 관계 가진 것은 계시이나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의로움입니다. 내가 직접 관계를 맺은 것은 계시이나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거룩함과 구속함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문제가 해결되면 능력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환원하면 계시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영적 풍성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영적 빈곤함이 제해지며 모든 말씀의 빈곤함도 제해집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보았다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보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의로움을 만질 수는 없으나 직접적으로 계시를 볼 수는 있습니다. 계시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의로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계시 안에서 의로움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떠나서 당신에게 따로 의로움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신은 주님께서 왜 우리의 지혜를 원치 않으시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가 있을 때 주님의 지혜는 사라지고 계시도 없어집니다. 계시가 끊어질 때 모든 신령한 복도 끊어집니다. 영적인 몸이 없을 때 영적인 강건함도 없습니다. 영적인 어리석음이 감소될 때에만 영적 능력이 증가합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역사는 이미 계시 안에 놓였습니다. 이 계시가 있다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계시를 떠나서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주님의 역사는 당신에게 헛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떤 죄인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주님이 구주이심을 알고 주님 안에 나아가 기도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심지어 이런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으나 청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계시가 없습니다. 또 다른 상태는 누가 방 안에서 기도하든 집회에서 말씀을 듣든 주님이 그의 눈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시어 주님이 그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본다면 한순간에 그는 주님의 죽으심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계시를 만질 때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계시를 얻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당신에게 계시가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계시 안에 두셨기 때문에 사람은 계시를 떠나서 그분의 역사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계시 안에서만 그분의 역사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칙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씀의 사역이 말씀 대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숨기십니다. 만일 당신이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 앞에 있다면 자연히 주님은 당신의 지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지혜가 될 때 능력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지혜로운 분으로 취할 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아주 쉽게 소유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지혜로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에게 줄만한 의로움이 없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없게 됩니다. 영적인 실제는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계시를 만진 사람은 실제를 만질 수 있고 계시를 만질 수 없는 사람은 실제를 만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의로움의 문제와 현재의 거룩함의 문제와 장래 구속함의 문제,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의 문제가 다 지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당신의 지혜가 되실 수 있다면 그 안에 세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 세 가지를 계시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를 만진 사람은 자연히 이 항목들을 만지게 됩니다. 영적인 내용과 영적인 실제는 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만일 말씀 사역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신을 옳다 여기거나 그의 영이 닫혀 있다면 자연히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의 계시를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단순한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도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당신의 저지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총명한 자들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를 향하여는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은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한 상태는 11장에서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11장에서는 단순히 숨기셨으나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통으로 숨기신 것이 아닙니다. 12장에 의하면 그 숨김은 영원한 것이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12장의 상황은 잃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유대인들은 아무 연고 없이 그분을 미워하고 주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주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할 정도로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을 알면서도 아무 연고 없이 주 예수님을 미워하고 성령을 회방하며 주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속에 자기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속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기로 작정하였으므로 고의로 그분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마음이 강팍했고 이것이 12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생뿐 아니라 내세에서까지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령인데도 억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할 죄입니다. 사탄의 많은 이름 중에 바알세불은 가장 더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세불은 왕팔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을 힘입었는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왕팔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고 그분이 왕팔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강팍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죄는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돌에 대하여 새들과 가시떨기에 대해 들었으나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에 대해 들었으나 좋은 밭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원칙을 한 가지 보여주십니다. 즉,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닫아 놓으셨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저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경향을 갖고 있고 자기의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것을 받기를 꺼려하고 저것의 과실을 찾아낸다면 아마 그에게서 하나님의 빛은 멈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한 사람의 책에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옮기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이 사람의 책으로 옮긴 것일 뿐 새로운 계시가 없고 빛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둠 안에서 생활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나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닌 죄인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죄인을 다루실 방법이 있으나 어둠에 있어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수 없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 같지 않으나 사실상 주님은 그들을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로마서 11장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실 수 없다는 한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금지하심 혹은 하나님의 봉하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과오 속에 거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잘못을 범하는 것은 쉽게 사함을 받으나 지혜로 인해 잘못을 범하는 것은 사함받기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므로 과오를 범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봉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무언가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숨기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다 끝난 것입니다. 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봉하신다면 당신은 끝장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로 오만한 말을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빛을 거절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치 못할 정도로 타락하지 않게 하소서. 계시가 없다면 회개도 없습니다. 계시의 봉해짐은 곧 회개의 봉해짐입니다. 회개가 봉해지는 것은 곧 용서가 봉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께 득지했으므로 주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지 않으시는 것은 곧 계시를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환원하면 말씀만 있고 계시가 없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는 많은 일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옳은 일인데도 옳지 않다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럴까봐 자신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감히 무엇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빛을 얻은 사람은 담력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도리어 주님은 빛과 계시를 주시기가 쉽고 기본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 이외의 것들을 주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그분께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봉함이 있을 때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에 의해 봉함된 사람을 만날 때 빛은 해방될 수 없습니다. 빛은 결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떡을 구하는 자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여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의 심각성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노선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노선을 찾아내고 최근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넘어지고 따라가지 못하며 당신에게 의견이 있다면 당신은 이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2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쫓아가지 못하고 다음 20년이 걸려도 쫓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 자신을 이 노선 밖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갈 길을 얻으셨고 한 걸음씩 전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하나 그분을 쫓아가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의 영을 겸손하고 온유한 영으로 보존해 주신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만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하고 스스로 옳다하며 강팍하고 스스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 의해 제쳐놓음을 당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되 아무 장애 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의 대상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이미 엎드러져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참으로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높이 들어올리듯 교회가 완전한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진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비교적 높은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야 높은 것을 알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더욱더 많은 세월을 보내고 그것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되고 실제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에게 사역을 주시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시기 원합니다.